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항구에 오늘 수십 개의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군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남부사령부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이번 공습으로 오데사 항구가 큰 피해를 입었고 수년간 운영하지 않았던 항구 소재의 한 호텔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밤사이 발사한 이란제 드론 19기와 순항미사일 11기, 극초음속 미사일 2기를 방공체계가 파괴했다며 이들 대부분은 오데사를 겨냥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흑해 북서부와 크름반도 상공에서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드론 4기를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 쿠르스크와 벨고로드 지역에서도 밤사이 4기의 드론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도네츠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밀-8 헬리콥터 한 대를 격추하고 8기의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계 하이마스의 로켓과 3기의 함 대레이더 미사일도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무력 충돌이 발생했던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서 수천 명의 난민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아르메니아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이날 새벽 5시 현재 2,900여 명이 아르메니아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세력 당국은 앞으로도 수천 명의 난민이 아르메니아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는 어제 연설에서 정부는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온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시냔 총리는 또 해당 지역 내 아르메니아인들은 여전히 인종청소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서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현지 주재 러시아 평화유지단에 나고르노-카라바흐 내 아르메니아인들의 안전한 생활여건 보장 등을 촉구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약 12만 명의 주민들이 아르메니아로 돌아갈 경우 아르메니아는 인도주의 및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 영토로 인정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이 아르메니아 분리주의 자치 세력에 의해 운영돼 왔으며 지난 19일 양측 간 무력 충돌 발생 하루 만에 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은 유럽연합 이후의 대중국 위험에 대한 인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EU 경제통상 고위관리가 오늘 밝혔습니다. 발디르 돈브로우스키스 EU 경제통상 담당 수석 집행부위원장은 이날 중국 베이징 칭화대에서 행했던 연설에서 EU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고 통상 관련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유대를 끊을 의도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돈브로우스키스 부위원장은 중국의 위험성에 대한 EU의 인식을 줄이기 위해 중국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돈브로우스키스 부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중국의 최근 움직임과 중국 내 기업 환경의 정치화 등에 대해 EU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온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특히 돈브로우스키스 부위원장은 중국이 올해 발표한 대외관계법과 반간첩법 등을 겨냥해 이 법들의 모호성은 너무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은 EU 기업들이 그들의 준법 의무를 이해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EU 기업들의 대중 신뢰를 떨어뜨리고 신규 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돈브로우스키스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중국 정부는 모든 나라 기업들의 시장 지향적이고 합법화된 사업 환경에서의 준법 운영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분쟁 지역 스카보로 암초 인근에 차단 장치를 설치한 데 대해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에두아르도 아뇨 필리핀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늘 성명을 통해 중국 해안경비대에 부유식 장벽 설치를 비난한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필리핀 어민들의 전통적인 어업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 정부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도 같은 조치를 예고하면서 중국 정부의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지난 2013년 중국과의 남중국해 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한 바 있으며 상설중재재판소는 2016년 중국의 이 같은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로 99세 백수를 기념하는 생일을 맞습니다. 이 카터 전 대통령은 1977년부터 81년 초까지 미국을 이끌었죠. 퇴임 후에는 조지아주 고향 집으로 돌아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연장을 들고 직접 집을 짓는 현장에 나갔고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또 조지아의 야구팀을 응원하는 열혈 시민으로 또 1994년에는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을 만난 외교사절 역할을 하면서 퇴임 후에 더 사랑받은 대통령으로 자리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오랫동안 암 치료를 받아왔던 카터 전 대통령, 더 이상의 연명 치료 대신 조용한 작별을 준비하겠다면서 자택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받기로 선택했는데요. 차분하게 이별을 준비하던 가족들은 그가 병중이지만 99번째 생일을 맞아서 특별한 축하 행사를 열기로 하고 카터 전 대통령을 기억하는 사진과 영상을 보내달라는 광고를 내셨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배우나 가수 등 유명인뿐만 아니라요. 멀리 아프리카와 세계 곳곳에서 수천 개의 답신이 쇄도했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 빌 게이츠와 그의 전 부인이 설립한 게이츠 재단도 세계인의 건강과 개발을 위해 지칠 줄 몰랐던 카터 전 대통령 부부에게 평생 공로상을 전달하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장량입니다. 이 시간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 헬로 서울입니다.
여기 명태 젓가락고요. 뭐지? 우리 사과도 사고 또 엿도 사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에서 한국 전역의 특산물을 모은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는데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헬로 서울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이곳 워싱턴 DC는 9월 25일 월요일 아침 9시가 조금 지났는데요. 이곳 날씨는 흐린 가운데 17도 구름에 잔뜩 끼었습니다. 북한 날씨 어떤지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정보 보겠습니다. 9월 26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또 황해도에 비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최저기온 5도에서 19도, 최고기온 19도에서 27도로 분포 보이겠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4도, 개성 18도에서 23도, 신의주 아침 최저 17도에서 낮 최고 26도, 중강 11도에서 25도, 함흥 15도에서 25도, 원산 17도에서 22도, 청진 14도에서 23도, 끝으로 해산 아침 최저 9도에서 낮 최고 24도로 예보됩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먼저 동해 하루 종일 구름 많겠고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하루 종일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역시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오전에 비가 곳에 따라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 오전에 2m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9월 26일 화요일에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와 영토 분쟁을 벌이던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사실상 점령하면서 아르메니아 주민들의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쿠데타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니제르에서 프랑스 병력을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시 수나 영국 총리의 환경 정책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분쟁 지역 가운데 하나죠.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서 주민들이 계속 탈출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사실상 장악하면서 현지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25일 오전 5시 기준으로 나고르노 카라바흐에서 약 2,900명이 국경을 넘어 입국했다고 밝혔는데요. 한 주민은 로이터 통신에 살던 집과 살림을 그냥 두고 급하게 나왔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국경으로 몰려올 거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살던 터전을 급하게 떠나는 이유가 뭔가요?
네,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도자들은 로이터, AP 등 매체에 현지 주민들이 아제르바이잔의 탄압과 인종 청소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네, 이 지역에는 약 12만 명의 아르메니아계인들이 살고 있는데요. 현지 지도자들은 이들의 99%가 떠나길 원하고 있고 아제르바이잔의 일부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 갈등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네, 맞습니다. 두 나라는 동유럽과 서아시아 사이 이른바 이 유라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매우 복잡하고 뿌리 깊은 갈등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두 나라는 인종도 다르고요. 종교도 다릅니다. 아르메니아는 특히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나라고요. 반면에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의 뿌리가 깊어서 오랫동안 반목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나고르노 카라바흐는 이 카프카스 산맥 남쪽 고원지대에 있는 곳인데요. 이 일대는 기원전부터 아르메니아인들이 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7세기에 페르시아 왕국이 이곳을 점령하고 이슬람 교도들이 정착하면서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1922년에 옛소련이 출범하고 신생 독립국들이었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소련에 가입하면서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어떻게 바뀐 건가요?
네, 당시 소련 스탈린 정권은 동서양을 잇는 관문인 신생 이슬람 국가 이 터키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이슬람권 나라인 아제르바이잔 영토로 인정하고 그 대신에 아르메니아인들에게는 자치권을 줬습니다. 이후 소련의 강력한 통제로 이 지역 갈등은 한동안 잠잠했는데요. 하지만 1991년에 소련이 해체하면서 이 지역은 다시 유럽의 화약고가 됐습니다.
네, 두 나라가 이 전면전까지 벌인 적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련 붕괴 후에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 주민들도 아르차흐라는 공화국이라는 이 독립국가를 선포하고 향후에는 아르메니아와 통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독립을 지지하는 아르메니아 그리고 이를 막는 아제르바이잔 간에 1992년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네. 네,
약 2년에 걸친 전쟁에서 3만여 명이 목숨을 잃고요. 수십만 명 난민이 발생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두 나라는 2020년에도 전면전을 치렀습니다.
네. 이후로도 뭐 간간이 이 두 나라가 무력 충돌을 벌여서 군사적인 긴장도 고조됐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부터는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와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인 이른바 라친 회랑을 봉쇄해서 식량과 연료 공급이 끊기는 인도적 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제르바이잔이 19일에 지뢰 폭발로 자국 민간인이 사망하자 이를 테러로 규정하고요. 대규모 군사 작전에 나섰는데요. 이에 러시아가 나서서 협상을 중재했고요. 양측은 하루 만에 휴전 협정을 체결하면서 아제르바이잔이 군사 작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네. 자, 휴전 협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아르메니아가 해당 지역에서 자치군을 무장 해제하고 모든 군사 장비를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으로서는 사실상 아르메니아의 항복을 받아낸 셈인데요.
네.
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지역 통합 차원에서 현지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이런 약속을 믿지 않고 지금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난민들이 몰려들고 있는 아르메니아 정부 어떤 입장일까요?
네, 니콜 파시냐는 아르메니아 총리는 지난 22일 대국민 연설에서 나고르노 카라바흐 주민들의 인종 청소를 막을 보호 장치가 없다면 그들이 고국에 돌아오는 것이 삶과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정부는 이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아르메니아는 인구 약 300만 명에 국토 면적도 3만 제곱킬로미터가 채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만일 나고르노 카라바흐 주민들이 대규모 쏟아져 들어올 경우에 이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보호할지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네.
예, 이런 가운데 아르메니아 내에서는 자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면서 총리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원을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프랑스가 니제르에서 병력 철수를 결정했다고요?
네, 프랑스가 아프리카 니제르와의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현재 주둔 중인 병력과 외교관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4일 니제르와의 군사협력을 종료한다면서 프랑스군의 철수를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니제르에 주둔 중인 프랑스군은 1,500명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외교관들도 철수하는 건가요?
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2, TF1 등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교관 철수 방침을 공표하면서 앞으로 몇 시간 안에 프랑스 대사와 외교관들이 프랑스로 돌아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모하메드 바줌 니제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철수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마크롱 대통령이 군 병력 또 외교관까지 철수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했습니까?
네. 마크롱 대통령은 니제르 당국이 더 이상 테러와의 싸움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니제르에 파견된 프랑스 외교관들이 그동안 대사관에 몸을 피한 채 군 배급 등으로 버텨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그 니제르는 쿠데타 군부가 들어서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와의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니제르에 주둔 중인 프랑스 병력의 철수도 요구해왔습니다. 니제르 내 프랑스 군 기지 주변에서는 이들의 철수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프랑스는 이 쿠데타 군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마크롱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바줌 대통령이 군부의 인질로 잡혀 있다면서 이 바줌 대통령만이 정통성과 합법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줌 대통령이 쿠데타의 표적이 된 건 그가 용기 있게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니제르 군부는 프랑스 정부 발표에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네, 니제르의 주권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니제르 군사정부는 24일 성명에서 제국주의와 신식민주의 세력은 더 이상 우리의 영토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면서 상호 존중과 주권을 바탕으로 한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니제르가 과거에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았었죠?
네, 맞습니다. 니제르를 비롯해서 말리, 부르키나파소 등 이 서아프리카의 여러 나라가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 나라에서 군사 쿠데타가 도미노 현상처럼 발생하는 가운데 프랑스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가 이 서아프리카 일대에서 벌이고 있는 이 대테러 작전도 타격을 받겠네요.
네, 프랑스는 아프리카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니제르, 차드, 말리, 모리타니, 부르키나파소 등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에 병력을 배치해왔는데요. 하지만 말리, 부르키나파소 등에 이어서 니제르까지 이 사하라 사막 이남, 사해 일대에서 병력을 철수하게 되면서 향후 프랑스의 아프리카 정책 또 대테러 작전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걸로 전망됩니다.
네, 지구촌원을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리시 수낙 영국 총리의 환경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나요?
네, 수낙 영국 총리가 최근 내연차 판매 중단 시기를 더 늦추기로 하면서 정치권과 환경 보호 단체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낙 총리의 이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연차라는 게 내연기관 엔진이 달린 일반적인 자동차를 말하는 거죠?
네, 휘발유나 디젤 등의 연료로 동력을 얻는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네.
예, 하지만 이 배출되는 가스가 일산화탄소 등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면서 유럽 선진국들은 내연차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 점점 갈아타는 추세입니다.
네, 그럼 영국이 원래 내연차 판매 중단 시기로 잡았던 게 언젠가요?
네, 오는 2030년입니다. 하지만 수낙 총리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신차 판매 중단 시점을 2035년으로 5년 더 늦추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네.
네, 수낙 총리는 또 2035년까지 석유 가스 보일러 설치를 100% 중단하겠다는 계획도 80% 폐지로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변화하는 이유는 뭐라고 설명했나요?
네, 수낙 총리는 지난 정부가 마련한 정책 시행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수낙 총리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채택한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탄소 중립이라는 게 뭔가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 기후 위기의 원인인 이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요. 이미 배출된 탄소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흔히 넷 제로라는 말과 혼용해서 쓰는데요.
네.
네, 수낙 총리의 발표에 영국 환경 정책이 유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판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네, 환경단체와 야당인 노동당, 녹색당은 일제히 수낙 총리의 계획이 절박하고 위험한 유턴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낙 총리의 소속당인 보수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지금 우리는 흔들릴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낙 총리의 발표에 전기차 생산업계도 소비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는 조처라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영국 정치권에서는 수낙 총리의 결정이 내년 총선 앞두고 노동당과의 정책 차별화를 꾀하는 한편으로 유동층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에 수낙 총리 어떤 입장인가요?
네, 수낙 총리는 잇따른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처는 결코 퇴보가 아니라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것이며 결코 탄소 중립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주했습니다. 아울러 사회의 비판을 무시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듯 모든 사람으로부터의 의견과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더 많은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시사해서 더 큰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오택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나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파업 중인 자동차 노조에 대한 지지를 위해서 26일 미시간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디트로이트를 방문해서 자동차 노조를 만나기로 한 날보다 하루 앞서서 방문하는 겁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철도 안전과 승객 수송 능력 확대를 위해서 14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 자동차 노조를 만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2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요. 파업 중인 전미 자동차 노조를 지지하기 위해서 화요일 미시간주로 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이 창출한 가치의 공정한 몫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자동차 노조의 남성과 여성과 함께 연대하겠다라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는 자동차 노조 조합원이 좋은 보수를 받으면서 이와 함께 자동차 업체가 번창하도록 하는 상생 협약을 맺을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미시간주까지 가서 파업 중인 노조를 지지하기로 한 계기가 있겠죠?
네, 자동차 노조의 숀 페인 노조위원장이 바이든 대통령을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페인 위원장은 지난 22일 페이스북 생방송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파업 현장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노조원들에게 이날 미시간주에 모여서 시위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현장 방문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네, 이 페인 노조위원장이 바이든 대통령을 초청한 게 이 자동차 노조의 파업 확대를 발표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자동차 노조는 지난 14일 제너럴 모터스, GM과 그리고 포드, 또 스텔란티스 등 이렇게 미국의 3대 자동차 업체에 대한 사상 첫 동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와 사측이 각각 40% 임금 인상 그리고 20% 임금 인상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협상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자 노조는 22일 파업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네, 어떻게 파업을 확대한다는 건가요?
네, 그동안 수익률이 높은 모델을 생산하는 미주리주의 GM 공장과 그리고 미시간주의 포드 공장, 여기 오하이오주 스텔란티스 공장에서 부분적으로 파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22일 정오부터는 이 GM과 스텔란티스의 38개 부품 공급센터로 이 파업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 이 파업 참가자가 12,700명 정도였는데 여기에서 한 5,600명 정도가 추가로 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자동차 노조 파업 시위에 방문한다고 발표한 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텍사스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제레미 수리 교수는요, 대통령이 파업 시위대를 직접 찾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리 교수는요, 이 친노조를 표방했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조차도 직접 이 노조 시위 현장을 찾은 일은 없었다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노조와 사측의 혼란을 보고만 있거나 아니면 사측에 서지 않고 노조 측에 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큰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자동차 노조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다고 하죠?
네,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노동자 계층의 지지는 전체 지지율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주요 노조는요, 이미 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에 이 전미 자동차 노조는 아직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페인 위원장은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이 말보다 행동을 원한다라면서 이 파업과 관련해서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뭐 마냥 노동자 편만 들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나요?
맞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서 이 자동차 업체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기후위기 관련한 정책인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이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금 정책 등을 통해 각 자동차 업체의 전기 자동차 생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이행하는 당사자가 바로 자동차 제조업체인 겁니다. 정부의 대표 정책의 그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이 자동차 업체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기 위해서라도 일방적으로 업체 측을 몰아붙이기 어려운 것이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자동차 노조 시위 현장 방문에 관련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이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시위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힌 날짜는 26일입니다. 지금 현지 시간으로 내일인데요. 이보다 앞서서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27일에 디트로이트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은 공화당 대선 경선 2차 토론회가 열리는 날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회에 불참하는 대신에 디트로이트로 가서 자동차 노조와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동차 노조 관련 일정을 먼저 발표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하루 앞서서 노조를 만나겠다는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대선 캠프 대변인은요,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의 그 노조 시위 방문은 싸구려 설정용 사진 행사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이 화요일에 미시간에 가는 유일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에 방문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뭐 치열하게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4 대선 관련해서 두 사람에 대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한번 보고 가죠.
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그리고 ABC 뉴스가 합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발표됐습니다. 미 전역의 유권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는요, 2024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가상 대결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하겠다는 응답률이 51%로 이 바이든 대통령을 선택하겠다는 응답률 42%를 9%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지난 2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포인트 올라간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은 2%포인트가 내려간 결과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근 불거진 가족의 이 사법 리스크에 이어서 자동차 파업같이 재선 도전에 성공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이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죠.
네, 맞습니다. 2023 회계연도가 끝나기까지 이제는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 업무에 일시적인 중단 사태인 셧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의회가 적어도 한 달간 유효한 그 임시 지출안이라도 통과시켜야 하는데요. 현재 공화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정부의 지출삭감을 주장하면서 이 통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열린 그 의회 행사에 참석해서요. 소수의 극단적 공화당원들이 합의에 부응하길 바라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미국인들이 일을 하라고 뽑은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는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때라면서 이 일을 마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철도 안전을 위해서 예산 투입을 발표했네요.
네, 교통부는 25일 발표해서 미국 철도의 안전과 그리고 승객 수송 능력 등을 향상하는 프로젝트에 14억 달러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이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부티지지 장관은 성명에서 이 작업은 미국 철도를 더 안전하고 또 더 신뢰할 수 있으며 더 탄력적으로 만든다라면서 이를 통해서 철도가 위치한 수십 개 지역에 가시적인 혜택을 안겨주며 미국 전체의 공급망을 강화하도록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철도 운행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고가 있었죠.
맞습니다. 바로 지난 2월입니다. 오하이오주에서 그 화물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그 유독성 화학물질이 대량 유출됐고, 그리고 이 유독물질이 하천 등에 방출됐다라면서 소송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요, 노스타프다주에서 그 유독성 물질을 실은 화물열차 또 탈선 사고가 발생하는 등 상반기에 그 철도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문제가 시급한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14억 달러라고 하면은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 예산은 어디서 가져온 건가요?
네, 지난 2021년 의회 통과 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프라법을 통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인프라법은 2021년 서명 기준으로 앞으로 8년 동안 그 1조 달러가 넘는 예산을 들여서 미국 내 그 도로와 교량, 항만, 그리고 이 광역대 통신망 등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번 철도 지원도 이 법에 따른 예산에서 집행되는 겁니다.
네, 그럼 정부가 이번에 지급하는 철도 안전 지원금은 어떤 작업에 쓰이게 되나요?
네, 35개 주와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진행되는 총 70개의 개선 작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철로 개량 외에도 이 교량 수리 또 철도 간 연결성 개선이 주된 작업입니다. 이와 함께 극단적인 기후에 취약한 철로를 보강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됩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요. 어떤 작업에 예산이 투입되는지 몇 가지 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네, 멕시코만을 따라 그 엘레베마주와 루이제나주 그리고 미시시피주 등 일부 지역의 승객 서비스를 복구하는데 1억 7,840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지난 2005년에 발생한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이 지역을 강타한 이후 처음으로 이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워싱턴주 철도와 켄터키주, 테네시주 철도에 각각 약 7,300만 달러, 3,000만 달러, 그리고 2,400만 달러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각 지역에서 13만 킬로그램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철로로 부강하는 작업과 그 교량 개선 등의 작업에 이번 예산이 사용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이 기소됐다고요?
네, 민주당 소속인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이 22일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은 메넨데즈 의원장의 부인인 그 나딘 메넨데즈 씨와 그리고 위원장의 지역구인 뉴저지 사업가 3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네, 자, 메넨데즈 위원장 정치 이력 잠깐 짚어보고 가죠.
네, 메넨데즈 위원장은 1980년대 중반 뉴저지주 유니언시티 시장으로 정계에 진출했는데요. 1993년부터 13년 동안 연방 하원 의원을 지냈고요. 그리고 2006년부터 뉴저지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재는 상원 외교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정계 활동 30년이 넘는 중진 의원인데요. 어떤 부정 행위가 있었을까요?
네, 뉴욕 맨해튼 연방지검은 기소장에서요, 메넨데즈 외교위원장과 그 부인이 최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뉴저지의 사업가 3명과 부패 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과 부인은 상원위원회 지위와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함께 기소된 사업가 3명이 그 부를 축적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이집트 정부에도 외교적으로 혜택을 줬다라고 밝혔습니다. 뇌물을 대가로 해서 직권을 남용하고 그리고 공직자의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집트 정부에 어떤 방식으로 혜택을 준 건가요?
네, 메넨데즈 위원장은 미국 정부에 그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비밀리에 이집트 정부를 원조하는 조처를 취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함께 기소된 이 피고인 윌 하나 씨는요, 이집트 출신의 미국인 사업가인데요. 2019년 메넨데즈 위원장은 하나 씨가 이집트 정부에서 부여받은 사업 독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 농무부 관계자에 부적절하게 압력을 가하고 또 조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종교의식에 따라서 이 도살된 할랄 고기를 미국에 공급하는 사업이었었는데요. 당시 농무부는 이 독점 사업이 미국의 이익에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면서 거절했지만 메넨데즈 씨가 강압적으로 입장을 밀어붙였고요. 결국 하나 씨의 사업 독점권은 유지가 됐다고 기소장은 명시했습니다.
네, 또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도 부적절한 영향을 행사했다고요.
네, 함께 기소된 사업가 호세 유리베 씨와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자인 프레드 데이트 씨와 관련해서 이 공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메넨데즈 위원장은 피고인 두 명이 저지른 이 금융사기에 대한 뉴저지주 법무장관실의 범죄 수사와 기소를 방해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그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메넨데즈 위원장이 부패 혐의로 기소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맞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2015년에 거의 1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1월 당시 배심원단의 그 불일치 판결 이후에 2018년 연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5년여 만에 이번에 또다시 부패 혐의로 기소된 겁니다.
네. 자, 메넨데즈 위원장 측 반응 한번 보죠.
네, 뉴욕 연방지검의 발표 직후에 메넨데즈 위원장은 한 페이지 분량의 성명을 내고 해당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배후에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검찰이 과잉 행동을 하면서 오 현실의 정상적인 업무를 왜곡해서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메넨데즈 위원장의 변호인 측은 의뢰인이 어떤 법도 어기지 않았다면서 메넨데즈는 모든 범죄 행위를 부인하고 있고 법정에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메넨데즈 위원장이 의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상원 민주당 회의 규칙에 따르면요, 이 중범죄 혐의로 기소될 경우에 지도부와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의원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해당 의원은 혐의가 취하되거나 경범죄로 격화가 되면은 다시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앞서 지난 2015년 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에 메넨데즈 위원장은 상원 외교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바가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 순서입니다. 미국 연방헌법을 만든 필라델피아 헌법제정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항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통령 사면권이었습니다. 당시 헌법제정위원들은 사면권의 범위를 두고 논쟁을 벌였는데요. 자,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권한 네 번째 순서로 대통령 사면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Today, as president, I've issued an executive grant of clemency, a full pardon to John Arthur Jack Johnson. He was known as Jack Johnson.
지난 2018년 5월 24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진 흑인 권투선수 잭 존슨 씨를 완전하게 사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대부분 나라가 정도 차이는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면권은 형벌 전부나 아니면 그 일부를 없애주는 권한을 뜻합니다. 대통령 사면권과 관련된 헌법 조항은 제2조 2항 1절입니다.
대통령은 합중국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형의 집행유예 및 사면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미 연방 법무부는 대통령이 행사하는 사면으로 형벌을 모두 없애주는 사면이나 형을 줄여주는 감형, 형 집행 연기, 그리고 벌금이나 몰수의 면제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US President Joe Biden announced pardons for thousands of Americans charged with simple possession of marijuana under federal law.
미국 대통령이 가진 사면권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적용 범위가 넓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제한도 있습니다. 먼저 사면권은 연방법을 어긴 범죄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법과 관련된 죄는 대통령이 아니라 주지사나 주정부가 만든 특별위원회만 사면할 수 있습니다. 또 탄핵과 관련된 사안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탄핵은 법을 어기거나 나쁜 짓을 한 관리를 의회가 해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대통령 사면권은 형사사건에만 적용하고 민사사건에는 적용하지 못합니다. 민사사건은 개인이나 단체 사이에 자신들의 권리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벌어지는 행위와 관련이 있는 사건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사면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지만 종종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지난 1974년 9월 당시 제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 사무실을 도청한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바로 전달에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임 대통령을 사면했습니다. 또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시기에 벌어진 이른바 이란 콘트라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사면해 준 것도 논란거리였습니다. 연방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1일까지 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 건수는 사면이 9건, 그리고 감형이 111건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사면권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오는 29일은 한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한국은 올해 추석 연휴가 엿새로 이어지면서 더 많은 사람이 가족과 친지와 함께하는 명절을 예상하는데요. 하지만 물가 때문에 장을 보거나 명절 선물을 준비하는 부담이 크답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오늘은 서울시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특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고 해서 그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예, 만 원이에요. 네, 뭐 드릴까요?
맛보세요. 아른자라도 엄청 맛있어요. 달죠?
이거 제가 짜장 이거나 똑같아요?
아, 똑같아. 차이는 이렇게 살짝 노릇노릇한 게 더 훨씬 맛있어요.
네?
너무 파란 거보다. 이렇게 노리노리 익은 거.
서울 광장을 가득 채운 농수 특산물 중 한 부스에서 샤인머스켓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 저거요? 21,000원이세요.
지나가던 손님은 싼 값에 발길을 돌려 시식으로 제공된 샤인머스켓을 맛보는데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장터를 열어 한국 시민에게 저렴한 농수 선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마련한 서울 장터는 한국 최대 규모로 전국 150여 개의 농가가 참여했는데요. 자세한 소개 서울시 대외협력과 이영규 주무관에게 들어봅니다.
저희 행사명은 추석 농수 특산물 서울 장터라고 하는데요. 2019년에 그 대면 행사로 열렸다가 이제 코로나 상황 그리고 그 태풍으로 인해서 좀 열리지 못하다가 4년 만에 좀 대면 행사로 이제 처음 열리게 됐는데요. 행사의 그 취지는 서울 시민분들에게는 그 각 시도의 그 우수한 그 농수 특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 드리고 또 각 시도의 생산 농가들에게는 요새 좀 뭐 그 태풍과 뭐 호우 때문에 좀 피해가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판로도 좀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농 상생 서울 시민분들과 각 지역의 생산농가분들이 서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하고자 서울 광장에서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직거래 장터이기 때문에 시중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건데요.
보통 이제 그 농수 특산물을 구매하게 되면은 중간에 좀 유통 과정이 있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서울 광장에서 직접 이제 그 농수특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곧바로 이렇게 물건을 갖고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시중가보다는 저렴하게 좀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저희가 이제 10%에서 최대 30%까지 좀 저렴하게 좀 판매할 수 있도록 그 농가분들에게 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최초 전국 시도 단위로 좀 신청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좀 10개 시도 에서 좀 참가해 주셔가지고 총 150개 농가분들이 총 그 500여 개의 품목을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서울광장에서 이제 좀 직거래 장터를 열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11일 월요일부터 13일 이제 오늘 수요일까지 하는데 월요일날 좀 한번 그 추산을 해보니까 거의 2만여 명분이 왔다가 가신 걸로 좀 파악이 되었습니다.
행사를 통해 이영규 주무관도 추석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었다고 전했고요. 서울 장터로 많은 시민이 더욱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길 바랬습니다.
그 추석 전이긴 하지만 시민분들이 좀 추석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 물품들을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추석 분위기를 좀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예, 저 또한 좀 그 돌아다니면서 많이 좀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좀 과일을 좋아해가지고 뭐 샤인머스켓도 구매를 했고, 또 저희 그 광장 서편 쪽에 그 특장차 한우도 판매를 했거든요. 예, 그 좀 품질 좋은 좀 한우가 좀 그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예, 한우도 좀 구매를 하고 했습니다. 그 행사 취지에 좀 맞게 시민분들이 전국에 좀 우수 농수특산물을 좀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풍성한 그 한가위가 되셨으면 하는, 예, 마음입니다.
부스를 둘러보니 비가 오는 탓에 빨리 장사를 마무리하려는 농가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더불어 행사 마지막 날이다 보니 가장 싼 값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유명 농장의 유명희 씨입니다.
한우 한 마리에 만 원 드려요. 저희는 태안의 특산품인 태안 육종 마늘하고 태양초 고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양파나 감자도 판매하고 있지만 저희 지역 특산물인 태양초 고추하고 태안 육종 마늘. 아주 어디다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특산품입니다. 지금 주력해서 싸게 드리고 있는 것은 태안 그 반마늘인데요. 일반 마늘로 양파만큼 큰 마늘을 20개에 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마늘이 단단하고 좋은데요. 그냥 뭔가 싸게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아주 굵고 좋아요.
마늘 20개에 단 만 원. 남는 게 있냐고 물어보니 농가의 상황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 때 뿌듯하다고 하는데요.
농가의 상황은 많이 힘들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농제재 값은 계속 상승하고 또한 인력도 없어갖고 가급적이면은 그냥 내 손으로 일을 감당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저희들은 그냥 쉴 새도 없이 계속 농사일을 하고 있어요. 저번에 하루는 그 고추를 선별하느라고 하루 저녁 한 시간도 잠 못 자고 밤을 새운 일도 있어요. 판매할 물량이 없어서 하루 종일 이제 100건 정도 이게 선별하는데 밤 새니까는 딱 맞더라고요. 또 좋은 물건, 제일 물건이 좋다 그러고 좋은 물건 사서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음에 또 오겠다 하시고 그런 점들이 참 정감 있고 좋아요.
그러면서 유명희 씨는 추석 연휴에도 농사일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고요. 소비자에게는 앞으로 토종 농산물을 더 이용해달라는 얘기도 전했습니다.
아, 지금 수입 농산물이 만연을 해가지고, 예, 우리 토종 그 농산물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가격면에서 좀 비싸다고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정말 우리 몸에는 좋고 또 해로운 물질도 없잖아요. 방부제 같은 것도 없고 하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또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을 생각해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음식 차려 잡수시고 좋은 시간 되시고 정말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에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햇밤을 판매하는 한 농가에서도 서울 시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가족 모두 농사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머니인 홍성덕 씨는 바쁜 철에 도와주는 아들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밤을 판매하고 있고요. 공주에서 특산물인 밤을 재배해서 감사합니다. 여기 가져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이라서 그런지 또 추석에는 또 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밤은 좀 인기 있게 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트렌드가 젊은 사람들이 깐밤으로 그냥 드시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겉에 율피가 있는 게 그 중금속도 해독되고 뭐 어쩌고 한다고 사람들이 와서 많이 사가요. 그리고 재구매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농사 짓는 아들 둘이 있어갖고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빨리빨리 할 수 있었어요. 속도전. 올해 너무 열심히들 해서 정말 기대 이상으로 애들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가족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한국 시민은 오랜만에 다시 열린 서울 장터가 반갑다고 전했고요. 외국 생활을 오래 한 탓에 올해 추석은 홀로 보내지만 다른 가족은 모두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몇 년 전에 여기 한 번 했거든요. 야, 코로나 때문에 안 열리고 하다가 어디 가니까 이게 붙여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잣도 구매하고 콩, 저 서리 때 콩도 구매하고 강원대에서 온 명태 해무침. 근데 잣도 싸고 이것도 싸네. 아, 저는 그 명절을 좀 즐겁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지만은 외국 생활을 좀 오래 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또 제가 혼자 있고 해서 명절이 없어요. 명절은 그야말로 우리 조상들이 지내온 아주 아름다운 풍습이니까 다들 모여서 즐겁게 그냥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서울 장터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와 함께 찾아온 서울 시민, 그리고 고마운 분께 전에 선물을 사기 위해 이곳을 찾은 한국 남성도 있었는데요.
여기 명태 젓갈하고요. 뭐지? 우리 사과도 사고 또 엿도 사고 또 자기도 뭐 샀지?
새우, 사과.
되게 비싸요. 사과도 그러니까 원래 비싸니까 그런데 거기보다는 좀 싼데 그래서 사게 되는 것 같아요. 50% 올랐어요. 50% 우리가 보기에는. 사과가 막 4개 만 원 막 그렇잖아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아니, 저도 식구들 먹을 것만. 그냥 조금만 할 거예요, 식구들. 전 조금 하고 고기 준비하고 뭐. 아직 뭐, 저기 예약을 못해서 그냥 집에서 시댁에 친정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다들 추석 맞아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렇지, 선물하려고. 마이는 좀 불안 같아가지고 좀 눈에 띄는 거 좀 보려고 이제 왔어요. 상품도 좋고 믿음 가고 또 싸고 하니까 자기 브랜드 갖고 파니까 신뢰가 있지 않을까 그런 감사한 마음을 나도 전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지. 그래 모든 사람들이 참 힘들게 살았는데 다들 어려운 시기에 잘 돼가지고 서로가 이제 웃음이 많은 가족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료원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확실한 소식통, 관련자의 입에서 나온 말,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you look happy today.
I have wonderful news for you. We will all receive cash awards.
Really?
I heard it straight from the horse's mouth. I overheard a phone conversation. Our manager mentioned that we will all get cash awards as part of our performance recognition.
That's fantastic news. And it's good to know that the information came directly from the source, so there's no doubt about it.
Well, true, but it's always best to take these things with a grain of salt until we hear it officially.
Yep, let's keep our ears to the ground.
Johnny, 우리가 현금으로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확실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은 얘기라고 했습니다.
I heard it straight from the horse's mouth.
나는 말의 입에서 직접 나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
Straight from the horse's mouth.
말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라는 것은 확실한 소식통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 먼 곳에 정보를 전하려면 말을 타고 가야 했는데 그 정보를 전달하던 사람이 타고 있던 말의 입에서 나온 정보니까 확실하겠죠? 확실한 소식통. 관련자의 입에서 나온 말.
Straight from the horse's mouth. I heard it straight from the horse's mouth.
나는 말의 입에서 직접 나온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have wonderful news for you.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We will all receive cash awards.
우리는 현금으로 상을 받게 될 겁니다.
I heard it straight from the horse's mouth.
확실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관련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I overheard a phone conversation.
나는 우연히 전화 통화를 들었습니다.
Over here.
남의 대화를 우연히 듣는 겁니다.
Over here. I overheard a phone conversation.
나는 우연히 전화 통화를 들었습니다.
Our manager mentioned that we will all get cash awards as part of our performance recognition.
우리 관리자가 우리의 성과를 인정하는 것의 일부로 우리 모두 현금으로 상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That's fantastic news.
그건 정말 굉장한 소식이네요.
And it's good to know that the information came directly from the source.
그리고 이 정보가 확실한 소식통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걸 알게 돼 좋네요.
It's good to know.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 좋다, 다행이다, 유용한 사실이다 라는 뜻이죠.
There's no doubt about it.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Doubt.
의심.
There's no doubt.
뭐뭐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True, but it's always best to take these things with a grain of salt until we hear it officially.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들을 때까지는
take these things with a grain of salt.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좋습니다.
Take it with a grain of salt.
약간의 소금을 첨가해서 듣는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걸러서 듣는다 표현입니다.
Let's keep our ears to the ground.
땅에 귀를 대고 있읍시다. 땅에 귀를 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소식을 자세히 듣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일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런 뜻입니다.
Let's keep our ears to the ground.
주의를 기울입시다. 확실한 소식통, 관련자의 입에서 나온 말.
Straight from the horse's mouth.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You look happy today.
I have wonderful news for you. We will all receive cash awards.
Really?
I heard it straight from the horse's mouth. I overheard a phone conversation. Our manager mentioned that we will all get cash awards as part of our performance recognition.
That's fantastic news. And it's good to know that the information came directly from the source. So there's no doubt about it.
True, but it's always best to take these things with a grain of salt until we hear it officially.
Yeah, let's keep our ears to the ground.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Straight from the horse's mouth.
확실한 소식통, 관련자의 입에서 나온 말, 말의 입에서 나왔다고 표현한다는 것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루 베가의 만보 넘버 5 전하면서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n the car, so come on, let's ride to the liquor store around the corner. The boys say they want some gin and juice, but I really don't wanna be a buzz like I had last week. I must stay deep, cause talk is cheap. I like Angela, Pamela, Sandra, and Rita. And as I continue, you know they're getting sweeter. So what can I do? I really beg you, my lord. To me, flirting is just like a sport. Anything fly, it's all good. Let me simply singing the trumpet. A little bit of Monica in my life. A little bit of Erica by my side. A little bit of Rita's all I need. A little bit of Tina's what I see. A little bit of Sandra in the sun. A little bit of Mary all night long. A little bit of Jessica, here I am. A little bit of you makes me your man. Jump up and down and move it all around. Shake your hand to the sound, put your hands on the ground. Take one step left and one step right. One to the front and one to the side. Clap your hands once and clap your hands twice. And if it looks like this, then you're doing
A little bit of Monica in my life. A little bit of Erica by my side. A little bit of Rita's all I need. A little bit of Tina's what I see. A little bit of Sandra in the sun. A little bit of Maggie.